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네. 오늘은 벨직 신앙고백서 제26항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인데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오늘 해설할 내용만 이게 다 주보에 실을 지면 관계상 실을 수가 없어서 오늘 해설할 내용만 주보에 담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믿는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사람인 우리가 신적 위험의 장애를 받지 않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된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성부가 자신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는 우리가 우리의 환상을 따라 다른 중보자를 우리를 사랑하는 피조물이 없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우리를 위해 사람과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므로 설사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아야 했더라도 우리가 그의 원수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설사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갖춘 이를 찾아야 했더라도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외에 누가 더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보다 누가 더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러므로 거기까지 돼 있어요? 네. 그 나머지는 제가 읽을게요. 이제 약간 이거 온 걸 다 넘긴 것 같은데 왜 이게 누락됐을까요? 그러므로 성인들이 스스로 행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행함으로 그들을 명예롭게 하기보다 불명예스럽게 하는 관습을 새로이 받아들인 것은 순전한 신뢰의 결핍이었다. 반대로 성인들은 그들의 저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의무에 따라 그런 명예를 끊임없이 거절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 의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가치에 근거해서만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해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 그를 매달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참 중보자의 모든 조건을 갖추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중보자는 오직 예수뿐이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고백서가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모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구주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그렇게 완성하신 대속과 의를 통해서 이신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참사람과 그리고 참 하나님이 되심으로 완전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진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은혜 언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또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와 이 제물을 통해서 계속 계시되어 온 바입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마지막 영원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을 때 성경은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언약의 새 중보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고대 그리스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변호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용어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있듯이 고대 그리스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직함이 그런 일을 하는 법적 용어였단 말이죠.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중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우리가 죄를 범해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언해 주심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무개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오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연약으로 말미암아 또 이와 같이 범죄하였으니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은 저의 공로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아무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역할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대언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성육신과 신인 양성,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된 우리가 신적 위험의 장애를 받지 않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고 대언자다라고 신앙고백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이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간격을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권세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교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내 사랑 진이에 나오는 요정처럼 생각하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들어줘야만 되는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가볍게 이웃집 할아버지같이 이렇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불러오기는 했지만 정작 그들은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기도합니까? 캐톨릭은 네, 성모 마리아나 세인트 성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성인들을 다 이렇게 동급에다 놓는 거죠. 성모 마리아나 성인에게 구하면 그들이 우리들의 요구를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전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던 시기에도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자들이 그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라고 여기지 않고 마리아와 성인들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그럼 예수님은 아주 두려운 심판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릇된 신앙은 지금도 가톨릭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가 마리아로부터, 인간 마리아, 인간 여인 마리아로부터 육신을 취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은혜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어머니의 요청을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이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저한테 찾아서 좀 알려주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일 뿐인지를 우리가 캐톨릭의 이러한 교리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캐톨릭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은혜의 중재자,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나아가서 마리아를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캐톨릭의 왜곡된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캐톨릭을 이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인을 숭배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성인들에게 구하면 성인들의 그 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기도가 전달되고 응답이 된다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암흑의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성인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돼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우리의 기도가 전달되고 응답된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과 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인간들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벨직 신앙 고백서는 성부께서 자신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는 우리가 우리의 환상을 따라 다른 중보자를 찾도록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마리아나 성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간구하는 기도의 교리를 우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른 중재자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건 가톨릭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한다는 분들이 자기를 중보자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고 돈을 받는 이런 사기꾼 같은 기도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여러분이 직접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목사님, 그럼 이런 거 왜 이거 내라 그랬습니까? 아,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함께 도구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기도를 제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저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 내가 기도하면 기도빨이 약해서 안 들어주고 그 목사가 기도해야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미신입니다. 그 신앙 아닙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거 가져갔어요. 다시.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어지는 고백서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늘이나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피조물이 없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사람과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므로 설사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아야 했더라도 우리가 그의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설사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갖춘 이를 찾아야 했더라도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외에 누가 더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보다 누가 더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인가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바퀴벌레들의 죄를 위해서 바퀴벌레가 되고 바퀴벌레처럼 먹고 바퀴벌레처럼 더러운 곳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선택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언제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설사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아야 했더라도 우리가 그의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을 찾을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바로 그때는 우리가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주님을 찾았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멸시하는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나를 아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철저하게 멸시하는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자기를 버렸을 때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그 같은 우리를 십자가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설사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갖춘 이를 찾아야 했더라도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밖에 누가 더 있었겠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자가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참 그래서 성도 여러분 왜 어리석은 인간들이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담보하면서 복을 구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신을 믿을까요? 무지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 왜 인간들이 어리석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종교에 목을 매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더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보다 누가 더 기꺼이 들어줄 것인가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아들보다 이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하늘 아래, 하늘 땅 위에든 아래든 어느 곳에도 그런 존재는 없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인 우리가 뭔가 생색을 내고자 할 때도 우리가 제일 아끼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누구를 줘도 덜 아까운 걸 가지고 생색을 냅니까? 보통. 아, 여러분들은 착하셔서 빨리 대답 못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나에게 아주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중보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는 과연 이 같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느냐?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내 몸, 내 재능, 내 젊음, 내 인생 가장 소중한 것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떤 식의 보답을 우리의 삶 속에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16세기 교회 개혁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중보자라는 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이것을 극단적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교회 개혁을 반대하는 트렌트 공의회는 개혁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중보자임을 주장함으로 천년의 교회의 전통을 허물고 있었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의회는 성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가르치도록 성직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나아가서 트렌트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과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부정하는 개혁가들을 정죄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성인들이 각종 병, 눈병, 뭐 복통, 화상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런 성인들이 그 당시에 즐비했습니다. 어떤 병에 걸리면 어떤 성인을 찾아가고 어떤 병에 걸리면 이 성인한테 가서 기도하면 낫고 이런 것들이 아주 로마 카톨릭 안에 만연했단 말이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각종 직업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성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공은 누굴 찾아가느냐? 성 조셉을 찾아갑니다. 사냥꾼들은 성 후버트를 찾아가고 의사는 성 누가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러면 성인들이 다 문제의 해결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해가지고 알려준다고 믿었다는 거죠. 누가? 로마 가톨릭이. 뿐만 아니라 각 지방, 각 나라마다 각각 다른 수호 성인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자, 이런 비성경적인 가톨릭의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수호 성인은 누굴까요?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 수호 성인은 누굴까요? 가톨릭에서 오신 분이 안 계시나요? 아무도? 순교자 김대건 신부. 1949년도에 교황 비오 12세가 한국 성직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로 추대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수호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김대건 신부입니다.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크게 훼손하고 무너뜨린 것입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인간 성인들로 대체하는 참남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개혁교회가 로마교회를 인본주의에 경도된 종교라고 말하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인들이 스스로 행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행함으로 그들을 명예롭게 하기보다는 불명예스럽게 하는 관습을 새로이 받아들인 것은 순전한 신뢰의 결핍이었다. 반대로 성인들은 그들의 저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의무에 따라 그런 명예를 끊임없이 거절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에 근거해야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가치의 근거에서만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을 숭배하면서 그들을 중보자로 둔갑시켜가지고 그 죽은 성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불명예스러운 관습으로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순전한 신뢰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고백서는 핵심을 딱 찝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불신하고 다른 것을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아니고 부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로마 교회는 남녀 성인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칭송하고 사람을 찬양하는 어리석음을 지금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저급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일삼으면서 정작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은 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후대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사람을 추앙하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백부장 고넬료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자기를 칭송하는 것을 극구 거부했고 바울도 보십시오. 루스드라인들이 바울을 신으로 알고 제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이 신이 아니다. 하면서 극구 그들을 만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뭘로 만드는? 성인으로 만들었다.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 참남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일대 교황이 된 거에 대해서 아마 천국에 나중에 교황들이 가면 베드로한테 흠신 두드려 맞을 거예요. 뭐. 개혁된 교회에서조차도 성도 여러분,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가 아니라 개신교, 개혁된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예민한 겁니다. 중보기도자 이런 말로 똑같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자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바꿔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도대체 어떻게 중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가치한 존재가 어떻게 무가치한 존재를 대신해서 중보를 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은 이제 비단 로마 카톨릭만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들조차도 성경과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과거 카톨릭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짓들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라져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이러한 그릇된 관습들을 타파하고 부단히 성경으로 돌아가서 참된 믿음을 지키고 수호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성경을 근거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밝히는 고백서의 내용을 이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